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심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스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세기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생각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심리학체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참 유행되었던 유명한 관용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 동의합니다. 복음이 한참 무르익었었던 때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흥황을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고린도 지방에 통용되었던 관용구 하나를 보면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썼던 문구들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초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자, 여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젖어서 관용구처럼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배가 고프면 먹어요. 먹고 나면 싸. 또 배가 고프면 먹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건 당연하다. 이제 그걸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적인 유혹이나 욕구가 있으면 가서 돈 주고 성적으로 놀아.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욕구가 생기면 또 돈으로 사. 그것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게 너무 단순한 논리지만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엉망으로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그 논리가 이때 당시에 흥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소위 신전이라는 것이 도시 곳곳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좀 놀라실 준비하세요. 창기집 1,000개가 넘었답니다. 1,000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어느 날 글을 읽다가 정말 이럴까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문화와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기 전에 당연히 성적으로 창기집에 들렸다가 신전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그래서 역사가들의 자료를 보면 도시 곳곳에 창기집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쉽죠? 배고프면 먹어, 졸리면 자, 성적인 욕구가 땡기면 가서 즐겨. 이게 그때 당시에 스토아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의 시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이고 타락된 문화와 잘못된 것들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이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습관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소위 이때 당시에 아까 방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발흥이 되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 독특한 특징은 영과 육을 분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하고 육적인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아, 그것은 내 육체가 저지른 거지 내가 저지른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쓰는 단어가 뭐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참기집에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싫으니까 주문을 외웁니다.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육이 악한 거지 내가 악한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선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 육체가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괜찮아.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이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막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천 개가 넘는 참기집이 생겨서 도시 전체가 타락된 거예요. 안 괜찮죠? 두 번째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에 관한 논리입니다. 자, 제가 먼저 정통적인 기독교의 논리를, 구원의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먼저는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회개의 영이 들어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습관들을 성령께서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나의 죄를 예전에 회개를 했나? 회개가 없다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부터 시작을 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거의 그 밤을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회개로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정통 복음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정통을 거부하고 이 그노시스라고 한다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가끔 속 시원하게 이단들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깨달음. 아 이거 어느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독특한 특징은 뭐라고요? 깨달음.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구원에 이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은 이만희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칭 보혜사라,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라, 본인이 성령이라, 영생주라, 성경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백마도 탑니다. 이만희 씨는. 김정은도 백마 타고 이만희 씨도 백마 타고 어느 사진 보니까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백마 타는 모습을 보이는데 독특한 교주들의 특징은 그 사진이 다 백마 탄 사진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백마 탄 모습을 보면 아, 이단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 이만희 씨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만의 지식과 깨달음으로 성경을 비유풀이로 그리고 계시록을 자기 방식으로 풀어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유혹하여 집단화를 시켜버립니다. 또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 우리 광명시에 한동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아셨죠? 보건소 뒤에 보면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고 그 옆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박옥수 목사가 만든 그 교회도 이단입니다. 냄새가 나요. 그 교단에서 얘기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 이 죄사함을 그 비밀을 풀어 깨달음 지식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독특한 특징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들의 교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고 제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위안을 얘기를 합니다. 죄사함,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의지적 회개가 필요 없이 수동적 깨달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이 아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그 정도로 지식적으로 알면 구원을 받았다 해요. 아닙니다. 구원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첫 단추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독특한 특징 또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급진적 종말론이라 하죠.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논밭을 팔아. 그리고 이쪽으로 모여.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12만 2천 명 제한된 수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빨리 와서 다 팔아. 요즘엔 잘 안 팔고 들어오니까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람들을 묶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래서 돈을 헌금하게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빚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달아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미로 꽉 묶어서 여러분 뉴스 지상에 보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 조금만 동영상이나 뉴스에 보면 신천지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나고 박옥수 때문에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가서 공동체 생활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이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집단화시키고 자기의 교리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다 이단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고린도 지방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뭐가 복음으로 사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기쁘시는 거 상관없이. 자, 그래서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은 악해서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 짧은 구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도 몸을 위하여 계신다. 여기에 이 놀라운 진리의 선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에 우리의 몸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폭탄을 던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심리학에 보면은 깨진 유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의 법칙 아시죠? 미국의 할렘가에를 가면은 온 도시에 막 페인트 칠하듯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벽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막 다 페인트를 칠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그냥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그냥 그렇게 살자.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다 깨부숩니다. 유리도 깨부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새 차가 들어가면 당연히 막 돌을 던져. 모두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어느 도시의 어느 시장이 이 깨진 유리의 법칙을 거부하여 이 벽을 이제 새로 싹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범죄율이 줄었다는 소식 아시죠? 자, 그런데 이 깨진 유리의 법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국대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앞에 이제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도 대다수 사람들이 무시하고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시죠? 안 가세요? 네. 반석교회 교인은 안 가는데 대다수는 그냥 묻혀서 가요. 아이, 다 가니까 그냥 이렇게 옆에 껴가지고 모른 척하고 빨간불 안 보인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맞죠?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모든 고린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토아 철학, 헬라 철학에 꽉 심취해 있어서 그냥 흥청망청 자기 육이 끌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은 것이다. 잘못 사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폭탄과 같은 선언이에요. 수많은 비애냥과 비아냥과 수많은 멸시들이 사도 바울에게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함, 잘못됨을 지적하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용된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 이것은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육적인 물질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 인격,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 단어를 소마라고 합니다. 성경의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flesh라고 하는 다른 단어예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선포하는 것이 너희 몸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 아니야. 이단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자꾸 영을 2분설, 3분설로 나눠버립니다. 영, 감정, 육, 뭐 영, 정신, 육 뭐 이렇게 2분법, 3분법으로 나눠요.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몸은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몸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방향이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 자, 방향을 트실 준비 됐습니까? 내 몸은 이 몸뚱아리는 또 내 생각은 내 멋대로 판단하여 내 마음껏 살아가는 방향은 틀렸다.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거기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함부로 몸을 굴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잘못된 습관 속에 세상의 음란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느니라. 왜? 주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기 값으로 산 것을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값으로 사다 어떻게 딱 느껴집니까?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값으로 사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좀 전에 이 물건의 주인은 저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값으로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면 이제 소유권은 내 것입니다. 주께서 이 값으로 사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 값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 값은 티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가치.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것을 값을 치렀다는 건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배낭여행을 하다가 모나리자를 한번 보러 가는데 줄을 너무 서서 보지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이제 모나리자 얼굴을 봤는데 저는 참 그 모나리자가 안 생겼던데. 뭐 아무리 봐도 별로 안 예쁘던데.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 모나리자를 이제 그 밑에 어원으로 보니까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이게 팔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작품 하나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어치가 나간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호산나 동의하세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쓴 이 단어는 우리의 값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값이 최고의 값을 쳐도 치를 수 없는 값이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어, 산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산 것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 공정한 대가를 치렀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은혜에 감격을 해요. 그래서 그 감격이 수십 년이 지내도 오늘 제가 여기 강단에 앞에 무릎 꿇어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를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정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존재의 가치가 그 정도예요. 모나리자 그것은 값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 집에 갖다 줘도 안 걸어 나는.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하세요. 네, 그것을 이제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성령의 전이라. 존재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한 달 전쯤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쓰면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가 목사님 독후감 썼어요 하고 저에게 갖다 줬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일부와 2부 사이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잠깐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군지 안 밝히겠어요. 제목은 씻기만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너무 울어서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냥 첫 장부터 너무 눈물이 났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회개가 밀려왔다. 복음이자 회개. 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나를, 점점점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본인이 내가 만든 우상에 심취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입니다. 뒷장에 보니까 씻기만 하면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 해주셨다. 그분이 다 이루어주신 일을 머리로 믿고 마음에 감격하면 중독이 사멸된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받는다.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읽는 내내 감사와 회개와 기쁨의 눈물과 감격이 넘쳤다. 하나님과 일하지 않고 내 사회적 명성과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하고 또 하고 또한 나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깨달음을 주셨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물론 앞으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우상을 내가 또 섬기고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쁨과 힘의 끝없는 원천,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끼며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수많은 이들처럼 저는 다리로 기뻐 춤추고 싶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일어서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바울의 결론은 오늘 20절 하반전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즉 값으로 이미 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그 이유, 존재 이유를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예화를 듭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 좀 웃어주는 센스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 중에 딸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예쁩니까? 부모들 예쁘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내 딸이었는데 시집을 가고 나니까 남의 식구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을 가르쳐서 강도라 이렇게 웃으신 분은 아마 좀 동감이 가신데 결혼을 하자마자 2인용 강도가 되더라. 아이를 낳으니까 떼강도가 되나, 떼강도. 그러니까 이게 시집간 딸이 집에만 오면 무조건 뭘 가져갈까? 엄마, 아빠에서 뭘 좀 베껴 먹을까? 이게 아들 녀석도 장가 가기 전에 내 아들이었는데 장가 가고 나니까 남의 집 자식이 되더라.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들 있잖아요. 그냥 며느리 남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게 이 예화에서 말하는 게 뭐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떠나서 좋게 얘기하면 자기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강도가 되고 이렇게 자기 집을 건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좀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꼭 이렇게 강도들을 만들고 꼭 이렇게 서로 질시하고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다가 참 도전받는 내용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교회 부서 중에 하나가 베이비 케어부가 있어요. 이게 베이비 케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명령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시어머니들, 친정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저 아기를 키울 때 힘드니까 그 아들, 딸들을 봐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 베이비 케어부를 맡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옆에서 우는 아이들 케어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연합하여 베이비 케어부를 만들었다. 도전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도 넘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존재죠. 여러분 그런 부서가 생길 때 자녀들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 얼마 필요해? 헬스장 필라테스 다 끊어드릴 테니까 내 아들 딸만 잘 봐줘. 내가 하나 더 낳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이가 들고 힘이 들지만 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헬스장에 가서 힘을 주고 돌아오는 주일날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 몸을 건강히 유지하여 내가 있는 힘 다하여서 자녀들을 돌보리라. 하나님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돈도 따라와. 내가 볼 때는 돈 내놔라 이러지 말고 따라오게 만들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을 향하여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복음이란 이런 거 진리란 이런 것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1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으므로 진리를 알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궁휼하심, 그분의 풍성하심 다 들었지 않았느냐? 환속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황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면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요? 너희 몸을, 생각을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산제사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영어 단어에 living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우리나라 표현 하면 살아있는 죽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살았으나.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나 매일 죽어야 한다. 그것이 여기 제물의 원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가장 고귀하고 흠이 없는 것을 엄선하여, 잘 들으세요, 자기의 죄를 전가하여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로 그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의 제물을 가지고 교회 오실 때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이미 속죄 제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번제 제물이 되어 내가 살았으나 이제 나의 모든 욕정과 나의 모든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나의 자아의 욕망을 죽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 인격적으로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느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기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들으십시오, 합당한, 논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고, 바로 이러한 예배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고, 왜 이성적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전부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도대체 합당한 예배가 뭐냐?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예배죠.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겠나이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할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전부죠.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게 산제사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결과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마지막으로 다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3절 화면을 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러한 인생이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 교회에게 음탕과 방랑함을 통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뱉은 언어와 혹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마음만 거스르지 않으면 막 해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봅시다. 조금 넘어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누가 해야 합니까?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다고 믿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두 다 그렇게 할 때 사도월이 아니요! 라고 선포하고 죄악과 싸우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하루 하나님의 영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은혜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깊은 잠 주시고 또 아침 일어날 때 주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산제사예요. 오늘날 가장 문제는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이 집니다. 어제 제가 잠에 누웠는데 잠이 좀 돌아가지고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누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손을 한쪽 들고 주님 저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묵상하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주시대. 어제 토요일 날 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참 보람있게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세요. 산 것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이제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결정과 판단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야 하고 주님의 뜻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로마서 3장의 이 부분이 13절의 이 부분, 아까 읽었던 부분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읽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게 의의 무기. 산재물로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손과 발, 지체들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하나 드릴까요? 327장 우리 1절 찬송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 주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 주내 맘을 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